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의 많은 인물들도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뛰어넘기 위하여 부더니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신적인 영역에 속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에 속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월적인 영역의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 안에서 능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이라는 의심을 품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 이런 죽음에서 살아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매년 5월이 되면 교역자들을 불러놓고 성대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하루는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의 생일은 가을인데 또 결혼기념일도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왜 유독 5월달이 되면 저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와 같은 그런 식사를 대접합니까? 뭐 결혼기념일도 아닌 것 같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생일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5월에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젊어서 전기일을 하셨어요. 전기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고압선도 만져야 되고 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신주 원로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그 고압선 전류에 감전이 된 겁니다. 대부분 고압선 전류에 감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100이면 99명은 죽는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자기는 그때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난 이유가 그 전기가 자기 몸을 통과하고 손과 발끝을 통해서 이렇게 탁 터치고 나갔대요. 그래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끝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터지지 않았다면 자기는 여기에 지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다가 살아난 그 5월달 그 날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새로운 생명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늘 기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되새기기 위하여 5월달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예배도 드리고 기쁨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생일은 5월달이랍니다. 실제로 태어난 생일은 지키지 않아요, 그분은. 이처럼 아마도 우리 모두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렇게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면 아마 그분처럼 그렇게 변화된 그날을 귀히 여기는 아주 소중한 그런 기억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청년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즉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한 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다 자란 청년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고 독자인 그 청년과 함께 이 과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 청년이 남편이자 그 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키워왔을 것이고 그 아들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들을 투자하여 아이들을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아들이 죽게 되자 이 과부였던 이 여인은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되어져서 이제 그 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하여 그 성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누가 보아도 아 저것은 장례 행렬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고통스러운 통곡의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슬픔에 찬 얼굴들이 그 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성을 향해서 걸어가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조금 전에 있었던 어쩌면 어제 혹은 며칠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기쁨에 찬 사람들이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백부장의 종의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소유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위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하여 나인성으로 가다가 나인성 입구에서 두 무리가 마주치게 된 겁니다. 한쪽은 기쁨의 자리, 한쪽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슬픔에 있던 그런 무리, 두 무리가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에서부터 나오는 이 무리들을 본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 슬픔에 짠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3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울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어찌 보면 슬픔에 찬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고 하는 이 말은 때로는 좀 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슬픔에 찼을 때는 한없이 울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또 다른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울음의 근원이었던 그 여인이 주체할 수 없이 통곡하는 그 울음의 근원이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여인을 위로한 다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여인에게 울음을 가져주었던 원인이었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진행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왜 이 여인이 울고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이 슬픈 표정으로 성으로부터 나오는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청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는 그 모습은 곧 모든 자들에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살립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젊은 청년이 일어나 앉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죠? 어쩜 이렇게 쉽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참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확실히 다르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모습들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큰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돌보셔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우리의 슬픔의 근원이었던 그 청년을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요거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선택하여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세 명을 살리십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공간 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과부의 아들이었던 이 청년의 죽음에서 청년을 살리는 기사는 이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다른 누가의 의도를 갖고 누가는 이 복음서의 이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때에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참된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신실하고 진실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다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그 믿음이 죽어가던 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종을 살리던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표현했던 누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포하기 위하여 누가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께서라는 말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이제껏 누가 저자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7장 12절까지 예수를 주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누가는 그 예수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계속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라는 표현으로 해놓고 있고 사실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렇죠? 또 15절에 가도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리고 19절에 가도 요한이 18절에 가면 계속해서 그렇게 떠내려가는데 거기서도 예수께서란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예수께 혹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이곳에 와서만 유독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는 백부장이었던 그 이방인의 호칭 즉 주님을 향한 호칭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신적 행위들 기적의 일은 그냥 단순한 기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했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계신 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답니다. 그리고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조건으로 그 청년을 살려주는 이야기들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주님으로 표현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은 두 가지 고백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소유한 메시아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첫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순간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던 수넴 여인의 그 기적과 같은 환생에 대해서, 살아남에 대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우리 집에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성경 읽게 보면 열왕기하 4장에 가게 되면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 특별히 수넴 여인이 낳았던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 다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 관례를 따라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들이 함께 이곳저곳을 왕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아마도 엘리사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심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엘리사 선지자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때로는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정례적으로 방을 하나 마련해서 항상 이곳에 오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큰 방을 하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초청해서 그곳에서 얼마든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수넴 여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엘리사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려주기 위하여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궁금하다고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그 여인에게, 그 노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이야기가 1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으로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그 이야기를 그냥 거짓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랐을 때의 일입니다. 추수라는 아버지와 함께 아이가 들에 나갔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아이인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 여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자기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사실은 엘리사의 마음은 무언가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직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선지자의 무리가 있는 곳에 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갈멜산에 아마 선지자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라고 하자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 엘리사에게 달려들어 발을 붙잡고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그대로 하는 말이죠. 실제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졌던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러한 간청이죠. 그래서 이 간청을 따라서 엘리사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엎어지고 눈, 입, 손 그렇게 그 위에 엎어져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일곱 번 재채기라고 아이가 살아나고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돌려지고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받은 그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읽었던 우리의 그 나인성 과부의 청년을 살리는 이야기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흡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엘리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우리 중에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엘리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거냐면 모세를 통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실현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신명기서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서 18장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미리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요구했고 원했던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뜻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를 너희가 원하여 너희가 요구한 내용이니 내가 너희의 원함을 들어서 그렇게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선지자라는 한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와 같은 기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22절에 이르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 선지자가 한 말과 행위가 그대로 열매가 되어지고 성취가 된다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한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로 성취가 됩니다.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 아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반 백성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친히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큰 선지자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에 가서 백성들은 두 번째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한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문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은총을 베풀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백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들을 잃은 한 여인에 대한 슬픈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 그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죄악에 빠져있는,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가지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론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시 와서 나를 통하여 죄가 상실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메시아 왕국에는 그러한 슬픔,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울지 말라. 내가 왔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이 동일한 내용을 세례요한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예언해 놓고 있어요. 자, 67절부터 보게 되는데 68절을 보세요. 1장 68절 오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돌보사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아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방문해 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백성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하셔서 행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71절에 보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 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속량하는 일이랍니다. 74절에 가면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이적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메시아 왕국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육적인 어떤 연약함들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억눌려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나오라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죄에서 살을 끊고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기쁨을 맛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청년에게 행하고 있고 그 결과로 그 청년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아직까지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구원받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 죄에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죄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 청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의 동료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나인성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면 실질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던 그 청년과 그 어머니는 아마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죠. 그리고 사가랴는 그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을 보십시오. 74절에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누구를요? 속량받은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종신토록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소망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라.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조금은 힘들어져서 조금은 게으러진 우리의 신앙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깨어나라.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역자로 섬기던 그 교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장로님이 되셔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 깜짝 놀란 거는 그 장로님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됐으면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갈 것 같잖아요. 한 20, 30년이 흘렀는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앙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리셨더라고요. 그 삶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오시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자리라고요. 우리는 독불장군처럼 하나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며 자신 있게 신앙을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하루 한 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저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 영혼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태하고 자포자기하고 실족해서 무너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잡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용기 있게 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져서 그 은혜의 기쁨의 감격 속에 나날이 삶을 살아가면 기쁨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지속되면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낙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달 남은 2016년도 또 새로운 2017년도를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여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진 않는지요.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영혼들이 나태해지고 있진 않는지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을 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늘 우리를 돌보시어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삶들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